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이야기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기소개하고 가죠.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부동산 경매법인 지수옵션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안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호영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병환 부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12번째 이야기, 부실채권을 활용한 경매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좀 안내 드릴 게 있어요. 먼저 저희가 10번째 10회에서 명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사실은 그 방송이 나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명도에 관련된 에피소드, 다양한 에피소드를 약 두 편에 걸쳐서 녹음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업로드 하려고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공개적으로 나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너무 있어서, 네, 그래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뭐 이제 예를 들면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하고의 좀 껄끄러운 관계라든가, 네. 왜냐면, 뭐, 저희 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한 부분 중에 또 명도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다. 예. 그래서 어쨌든 듣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명도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네. 안 하는 걸로 안 올리는 걸로 하고요.
네.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업로드도 자주 하고 그러더니 네.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점점 띄엄띄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오늘 부실채권 투자 이야기까지만 하고 부동산 경매 이야기는 공식적인 레파토리는 여기서 일단 접겠다. 네. 예. 왜냐하면 한 레파토리 한 바퀴를 다 돌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부동산 경매에 대한 한 바퀴 다 돌은 것 같고 앞으로 좋은 컨텐츠, 요런 거 듣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간간이 저희가 업로딩은 하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에피소드는 네. 여기 제12화로, 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저는 뭐 스스로 자부하건데, 네. 시중에 있는 책 10권 읽는 것보다 낫다. 네, 뭐. 제 혼자 잡아도 혼자. 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거랑, 저희는 실제 겪는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다르다고 봐요.
예.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기존에 같이 하던 노순명 대표가 자리를 같이 못해가지고요. 우리 손병환 부장님.
예, 예.
오늘 또 얘기 다룰 주제가, 예. 부실채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공력 있는 분이 좀 좋은 얘기를 들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모셔봤고요. 네. 본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실채권에 관련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축은행들이 막 쓰러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유동화 회사들이 많이 좀 커지면서 네. 일반인들하고의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네. 새로운 어떤 경매 투자처로서 좀 각광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음지로 많이 돌았잖아요, 그죠? 아주 옛날에는 뭐 명동에서도 돌았었고 은행 자체적으로 유동화에서도 처리를 많이 했었고 외부 회사들이 많이 AMC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만큼 또 그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판촉도 많이 하고 또 외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기회가 더 일반인들한테도 열리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관심들도 많으시고요.
또 이 경매 투자가 최근에 네. 시장 가열로 인해 가지고 낙찰가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또 경매 강의하는 분들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많이 제시를 하지 않나.
지금 이 경매 시장을 보면 조금 수익 날 만한 물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 경매를 오래 했던 분들도 그 일반적인 물건으로는 투자 수익 내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좀 틈새 상품으로 그 NPL이 좀 인기가 있으니까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금 과열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시장이 교란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오히려 NPL 잘못 건들면 실수할 수 있는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 네. 같은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저는 NPL 시장이 투자하기에 나쁘다기보다는 이 NPL 시장을 홍보하는 측, 예를 들면 강의하는 측이나 이걸 알려서 뭐 이렇게 중개하는 측인 하는 사람들이나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좀 있다.
그렇죠.
물론 굉장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있는가 반면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일반인들이 소액 몇천만 원 들고 이 NPL 시장에 뛰어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죠.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NPL 시장의 현실하고 어떤 게 사실 어느 정도 확고하고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그리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거래도 이루어지고 수익도 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L에 대한 정의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뭔 뜻인지.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초보분들이니까 우리 오늘 최대한 얘기를 쉽게 한번 풀어가 보죠. 최대한 쉽게 한 중고등학생한테 설명하는 정도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뭐. 알아서 잘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실채권 이게 영어로는 NPL이라고 하는데 그죠?
네. 예.
저의 미천한 발음을 한번 읽어드리면 non-performing loan이죠.
아 정말 정말 아, 미천하군요.
미천하죠. non-performing loan인데 뭐 한국말로 옮기면 그거죠. 뭐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채권, 네. 수익이 실현되지 않는 채권. 가장 많이 요즘 쓰는 말로 부실 채권.
네.
뭔가 문제가 있는 채권. 이런 뜻으로 뭐 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말로. 근데 용어는 저희가 부실 채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부실 채권인데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받기 힘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냥 뭐 친구한테 빌려줬건 누구한테 빌려줬건 그 받기가 너무나 힘든 채권들 네. 그래 회수하기가 힘든 채권 부실 이것도 한문이니까
그렇죠
좀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더 쉽게
곧 때일 것 같은 뭐 이런 뭐 이런 돈
네.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눠 보면 담보를 잡은 채권이 있고 담보 없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담보부 채권 무담보부 채권 이런 용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네. 집을 담보로 돈을 줬는데 회수가 잘 안 된다 이자 그렇죠. 잘 안 된다 예. 그러면 요건 이제 담보부 채권
그렇죠
담보부 부실 채권이 예. 되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손부장님한테 1억을 빌려드렸는데 손부장님이 차용증만 쓰고 네. 돈을 안 갚아줬다 이자도 안 주고 그럼 제가 잡아주겠죠
그렇죠
막 그렇지만 어쨌든 예. 이렇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는 우리가 무담보부 채권이라고 한다.
보통 은행권에서는 뭐 카드 대금 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보증보험,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담보가 없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구조로 네. 분리하면 되고,
뭐 여러 가지 해당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수기를 렌탈로 쓰고 있는데 돈을 그렇죠. 안 내면,
그렇죠.
저희가 이 정수기 회사에 채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빚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담보부.
그렇죠.
채권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뭐 크게 확장하면 여러 가지 생각해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구분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룰 거는 담보부 채권만.
아무래도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부동산이 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잘 하고 있는 잘 아는 담보부 채권 위주로 네.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아주 그래도 이게 투자 목적인데 네. 그래도 리스크가 좀 더 적으면서 네. 그래도 수익률이 조금 발생될 수 있는 게. 무담보보다는 담보부 채권이
그렇죠.
안전성이 조금 더 있으니까.
어쨌든 뭐 저희는 이 부실 채권 얘기하면서 전부 경매하고 연결을 시킬 거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 다 앞에 방송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얘기하는 근저당이죠. 뭐 결국은 그 회수하기 어려운 근저당들 그런 것들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경매 사건 보다 보면 근저당 하나도 없으면 아쉽잖아요. 뭔가 그죠? 꼭 경매 사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 입장에서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런 채권이 부실 채권이 있는데 담보부.
네.
은행 가서 내가 그거 줘 주세요 하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경로로 네. 이게 일반인들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이걸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네.
먼저 이제 1금융하고 2금융 상황이 조금 다른데. 1금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자기네 채권이 근저당권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해서 개인한테 바로 팔진 않죠.
그렇죠.
법적으로 네. 그게 뭐 팔기도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뭐, 예. 뭐 정확한 법률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안 파는 예.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그 은행이 직접 개인한테 그걸 네.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유동화 회사한테를 일단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풀로 넘어가죠. 풀이란 용어가 좀 생소할 텐데 한 단위 묶음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한 개가 유동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천억이면 천억 뭐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부실한 채권이 한 덩어리로 그래서 유동화 회사에 얼마에 낙찰이 돼서 이제 유동화 회사가 넘겨오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유동화 회사는 그런 부실 채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서 회수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지는 이걸 개인이나 법인들한테 매각해서 채권 해소를 조금 앞당기기도 하고.
그렇죠.
요 과정에서 바로 이제 개인들이나 뭐 투자자들이 법인들이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제 얘기가.
뭐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네.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가장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그 골자죠, 그죠?
네.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는 이걸 특별히 유동화회사로 넘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개인이나 법인한테 이제 매각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는 올해 몇 월달인가 봄에 이제 개인들한테 거래가
안 되죠.
안 되게끔 네. 네, 금감원에서 뭐 조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개인한테 매각했을 때 그 채권을 사온 개인들이 채권 추심을 불법적으로 막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네,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뭐 제재를 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유동화 회사 것들은 개인도 거래가 가능하고요.
개인도 거래가 가능하고 네. 관계가 없고요. 자, 그럼 이 부실 채권을 왜 사느냐, 네. 왜 거래하느냐? 은행이 파는 건 이해가 돼요. 은행이나 네. 유동화 회사가 파는 건 이해가 되죠. 자기네 그렇죠. 채권을 빨리 해소하고 싶은 거니까, 그죠? 네. 그럼 개인들이나 투자자들이 왜 사느냐? 살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지금 그 채권이 이제 일단 불량 채권, 부실 채권화 되다 보니까, 불량 부실 채권이라고 하면, 벌써 뭐 이자, 원금하고 이자를 안 내서 이제 발생되는 채권인데,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한 연체 이자가 아주 높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대출 원금 플러스 연체 이자,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수익이.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할 때, 그 은행에서는 빨리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빨리 틀어야 되고 부실 채권을. 그다음에 이 투자자들은 그걸 뭐 원금대로 사오더라도 그 경매로 진행되는 동안이나 거기에 채권 해소되는 동안에 그 아주 연체 이자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연체 이자 그냥 높다 그러면 사람들 좀 듣는 분들이 뭐 하실 것 같은데 보통 1금융 연체 이자가 19% 정도
그렇죠.
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20% 가니까.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24, 25%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억, 1억이 원금이 1억인데 만약 이자를 안 내게 돼서 연체되기 시작하면은 연체 이자가 뭐 24, 25%라고 하면 1년에 2,500만 원 쌓이는 거니까 뭐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부실 채권을 싸게 가져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연체 이자 놀이 비싼 이자를 노리고 가져오는 것도 있다.
네.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그 부실 채권 매입을 해가지고 그 경매로 진행시키는데 그 채권 은행에서 뭐 두 번 정도 변경을 시킨다면 기간이 1년 이상 그냥 경매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채권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많은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제 그게 발생되려고 그러면 그 채권 배당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나 받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이제 어려운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면
예.
원금 플러스 이자를 조금 싸게
예.
거기다가 연체 이자 높은 연체 이자를 노리고 또 하나 또 한 두 가지 더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채권 거래하면서 그 부수적으로 양도세, 나중에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있죠. 네.
또 대출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보다 대출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만 합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 있죠.
네네.
자, 그 부분을 조금 계속 얘기해 보죠, 그러면은요. 먼저, 이 부실 채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채권 행사 금액이란 용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말이 그럴 듯해서 그렇지 굉장히 간단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채권 행사 금액. 무슨 얘기죠, 손 부장님 이게?
그 말 그대로 채권 행사 금액은 그 채권 원금 플러스 이제 이자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경매로 진행된다면 법원에다가 내가 저 채무자한테 받을 금액이 원금이 얼마고 그동안 밀린 이자가 얼마다. 이 금액을 언제까지 뭐 행사한다 해가지고 그 법원에다 신청하게 되면 그 금액이 채권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셔야죠. 원금 플러스 이자를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한도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채권 최고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저당권에 설정된 금액만큼을 자기가 갖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금 플러스 이자가 그 금액을 넘어버리면 계산을 달리 하셔야 되는 거고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듣는 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 1억을 가정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뭐 제가 얘기해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1억 정도 빌린다면 그 은행에서는 그 자기들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그 원금의 120%를 그렇죠. 건조당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금융은 보통 130%.
예, 그렇죠. 이금융 130% 하는데
사채업자는 150%. 예. 뭐 이런 사채가 짱이야. 뭐
실질적으로 1억밖에 안 빌렸지만 등기부상에 설정되는 금액은 1억 2천이 설정되는 거죠.
네. 예. 그건 그 의미죠. 나중에 네가 약속 안 지키면 어쨌든 내가 1억 2천까지는 먼저 갖고 간다.
그렇죠.
네. 그 말이잖아요. 네. 그죠?
연체 이자까지 미리 계산해 놓는 거죠.
그렇죠. 연체 이자하고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뭐 정상적으로 그 뭐냐 상환 기간에 네. 그 상환을 한다면 등기부에 1억 2천이 설정돼 있더라도 그 1억만 갚을 기간을 제대로 갚는다면 그 문제 되는 건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게 안 갚으니까 이제 뭐 채권 최고액대로 차후에는 연체되고 하면 그 이상을 이제 물어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죠.
자, 이 요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이 쌓이게 되면 근저당에 기록이 돼 있으면
네.
연체 이자가 연 19%가 붙어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게 되면 이자 계속 붙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자는 계속 붙지만 결국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계치가
그렇죠.
1억 2천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우리가 1억 주고 사오면 거기다 이자를 2천까지는 붙일 수 있다. 최대한.
그렇죠. 이 이자를 그렇죠. 이자놀이 2천만 원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이상은 못한다.
네.
이 얘기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무작정 뭐 연체이자가 19%라고 해서 오래 놔두면 묵히면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채권 최고액까지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이제는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손해만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게 경매를 하셔야 하는 이유죠.
그렇죠. 경매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인 거죠.
뭐 쉽게 1억 2천까지 받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낙찰이 1억에 돼버렸다. 나는 채권을 1억에 사왔는데 그러면 남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1억 2천 이상 낙찰이 될 거를 부대비용 포함해서 예상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해야 성공하는 투자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매가 필요한 이유죠. 경매를 잘 아셔야 채권 투자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일반 금융권 은행에서는 그 채권 최고액을 잡을 때 뭐 실채권이 1억인데 채권 최고액 1억 2천 잡는 경우가 있지만 개인 간의 거래로
네.
예. 이제 채권 돈을 개인 간의 거래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빌려주면서 건조당 설정할 때는 실채권을 1억을 빌려줬는데 그 개인 간의 거래하면서 1억 5천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2억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의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팁이 나오는데 금융권 거래에서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보면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개인 간의 거래로 담보부로 설정했을 때는 그 채권자 실질적으로 그 등기부에는 1억이 설정되어 있는데 실채권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거기서 투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물건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 채권 투자편 제1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도 유익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